지금 시대에서 최악의 투자는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그걸 예금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다.
그거는 최악의 투자입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 주식을 할 때 아 나도 중소형주를 해서
그치.
대박 주식을 찾아야겠다.
그치, 그치, 그치.
2021년 당시에 거의 한 한두 달 만에 한 3배가 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맞았구나. 주식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두세 달 만에 3분의 1 토막, 6개월 만에 5분의 1 토막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총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 주가가 올랐던 거는 제가 종목을 잘 골라서 아니라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문에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던 거고 이 이후에 빠졌던 것도 뭔가 악재가 생겨서가 아니라 유동성이 빠져서 빠졌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중소형주 투자가 정말 어렵구나. 그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연수루님을 모셨는데요. 네. 연수루님 소개할 때 연수루 작가님이라고 이제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드디어 지금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 불패 공식이라는 이번 첫 번째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이거 지금 실물로 처음 보셨다고?
네,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건데 이 책을 처음 쓰라고 써달라고 이제 출판사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책을 쓴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매일매일 몇 자씩 이제 쓰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이효석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책을 쓰시는 모든 분들이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 그쵸? 어렵더라고요, 책 쓰는
게. 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내용이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고 그러니까 정말 미국 주식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아, 뭘 봐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은 많은데 아, 이거 뭐 고민이 끝나버렸어요, 그 고민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셔야 되는 너무너무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도 이제 그 한번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이 뭐가 다르고 한국 주식 말고 미국 주식에서만 이거를 나 사용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런 거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
맞습니다.
아, 관심 있는 분은 댓글을 통해서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수루 김연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 약간 시장 전반적인 탑다운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구글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에 우리가 지금 시대가 좀 저는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의 종말이라고 되게 좀 무서운 제목을 달아봤는데 네. 이게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책 제목이에요. 1995년에 나온 책인데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이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AI에 열광을 하는 것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에 열광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 예전에 산업혁명 때에는 이제 기계가 도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고용이 많이 창출이 됐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정보통신기술이 모든 정신노동과 관리직까지 대체를 해버릴 거다. 그리고 이 기술 진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해고당하는 속도가 재취업을 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노동은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한 이제 이 미래학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 이게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면서 수요가 늘어나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 고정경제학의 근본적인 원리를 깨트려버리는 이런 책이어서 되게 그때 논란이 많이 됐었었는데
그쵸.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는 틀렸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실업률 과거 100년치 차트인데 네, 보시면 네. 이 정부화 시대 때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때 오른 거는 이제 서프라임 금융이기 때문에 그쵸. 올랐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가 됐던 그 정보통신 기술이 실제로는 노동의 종말을 가져오지 않았던 거죠.
걱정했던 거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거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레미 리프킨이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는 기술 덕분에 생겨날 새로운, 전혀 새로운 직업의 규모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기존 직업들은 다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서비스직 그리고 IT 분야에서 엄청난 고용이 창출이 됐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만들어냈던 고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고용이 그 이후에 늘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이 노동의 종말이 그 사람이 얘기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이유는 AI 시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솔림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솔림이라는 게 지금 주식시장을 설명하는데도 그렇고 경제를 설명하는데도 그렇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솔림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2023년에 AI 사이클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로직이 이 솔림이 됐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시총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의 합산 시총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테크 섹터에 지금 엄청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국가 단위로 확장을 해보면 미국으로 쏠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작년 말에 미국으로 쏠림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근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쏠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에 해방의 날 이후에 3개월 동안 미국 증시 시가총액이 17트릴리언 달러가 추가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17트릴리언 달러 추가된 시총 중에 80%가 상위 10개 종목에 의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엄청난 쏠림이 만들어내고 있는 주가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걸 한 단계 더 확장을 해보면 지금 이 제가 왼쪽에 나타낸 차트가 주요국들의 30년물 국채금리 차트고요. 어허.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팔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허. 그리고 달러 인덱스 오른쪽에 넣어놨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해 내내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달러 약세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정부, 그러니까 국가라는 단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신뢰가 떨어지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팔고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를 파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는 게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주요국들의 환율을 봤을 때는 이 달러 인덱스가 횡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국들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나 뭐 다른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더 빨리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지금 국채랑 통화해서 대탈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인데 원화는 더 약세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원인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이후에 계속 모든 정부들의 적자가 누적이 되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가지고 최근에 주요국들이 돈풀기 사이클을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흐름을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결국에는 이제 금 차트가 올해, 금이 올해 60% 올랐더라고요. 금이 오른다는 거는 금은 원래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통화, 국채, 금이었어요.
그쵸.
근데 금은 이 셋 중에 유일하게 발행 주체가 없는 자산입니다. 독립적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으로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방금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섹터 안에서는 테크로, 그리고 국가에서는 미국으로, 그리고 자산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산 시장에서 쏠림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쏠림이 의미하는 바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항상.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자본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산들은 통화나 채권이랑 다를 바 없는 위험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통화랑 채권이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이 나오는 자산이 새로운 시대의 안전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안전 자산을 살펴보면 여기 이 차트가 M7이랑 S&P 500이랑 S&P 500에서 M7을 제외한 종목들의 EPS 그로스 컨센서스예요.
아.
근데 보시면 M7이 압도적으로
그러네요.
네, 긴 리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M7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자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인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위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M7에 이렇게 쏠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자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안전 자산으로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더더욱 강화될 거예요. 그 이유는 AI 사이클의 핵심은 데이터와 캐펙스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와 캐펙스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는 태생적으로 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가진 팀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고 캐펙스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이 그 어떤 사이클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더 캐펙스를 많이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가 이제 그 S&P 500 지수에서 3%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초대형주의 총 점유율 합산인데 보시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이 시대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쏠림은 원래 쏠림이라고 하면 욕심, 그러니까 그득그득한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런 과도한 매팅을 의미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쏠림은 생존을 위한 안전자산으로의 도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더 부추기는 요소가 AI가 부상을 하고 정부 신뢰도가 하락을 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쏠림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쏠림의 영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주식시장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쏠림은 앞으로 우리 피부로 와닿는 아주 직관적인 경제 현상으로 이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 직관적인 경제 현상은 바로 양극화예요. 그래서 이 양극화를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등장하는 차트가 이 K자형 경제인데.
원래 K가 좀 좋은 말인데 우리.
맞아요.
해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써보니까 조금 약간 그렇긴 해요.
네. 그렇죠. K자형 경제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하는 바는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보통은 급격한 이제 경기 침체 이후에 회복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조금 최근에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K자형 경제의 최근의 의미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 노동소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을 의미를 하고 아... 자본소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소득이 원래는 같이 가고 있다가 되게 최근부터 이게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 갭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K자형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AI고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네, 첫 번째는 AI입니다. AI는 제가 생각했을 때 AI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이거예요. AI 혁명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고용을 줄이는 방향의 혁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어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전기혁명, 인터넷혁명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는데 그 혁명들의 공통점은 노동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준다는 거였어요. 노동자들이 굳이 막 반복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고 그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번거로운 일을 덜하게는 해주지만 하긴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방향의 혁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개 혁명들이 노동집약적이었습니다. 노동집약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업이 이 혁명에서 승기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 노동력을 때려박으면 승리를 하는 그런 혁명들이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 포드가 승리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인터넷혁명 때 빅테크 업체들이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인간이 하는 일에 그동안 혁명처럼 인간이 하는 일의 일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자체를 대체해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용보고서나 아니면 수많은 이제 고용 관련 서베이들에서 새로 등장한 문항이 있어요. 고용이 줄어든 이유 혹은 고용이 줄어들 거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AI라는 문항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AI가 실제로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AI 혁명은 이전 혁명들과 다르게 자본 집약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때려박는 기업이 결국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AI가 승자 독식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 차트가 되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생산성 변화율이랑 시간당 임금 변화율을 비교한 차트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때가 보시면 산업혁명 이후에 인터넷혁명 이전까지를 나타내는데 이 시기에는 이 두 그래프가 같이 가요. 같이 간다는 거는 노동력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생산성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혁명을 계기로 이 갭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별로 증가를 하지 않는데 그쵸. 생산성은 증가하는 거예요.
아하.
이 말은 이 갭을 자본이 메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노동이 더 이상 생산성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그 이상의 생산성 현상은 자본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본이라고 하면 빅테크 업체들이 하는 캐펙스를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서 네. 1971년에 여기 딱 벌어지기 시작한 때 있잖아요.
네네.
73년.
네.
이때가 닉슨 쇼크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쵸.
인터넷 혁명으로 각도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잠깐 벌어지면 다시 수렴하지 않을까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AI 때문에 각도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AI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기준이고 지금은 훨씬 더 큰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AI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AI에 투하된 자본은 스스로 증식을 하면서 앞으로 자본 소득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아요.
아.
반면에 노동소득자의 구매력은 감소하죠. 왜냐하면 돈을 계속 풀어버리니까 내가 받는 월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금액은 그대로여도
네.
그래서 노동의 대가는 줄어들고 AI에 투하된 자본은 올라가는 이 K자형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AI로 인해서 두 번째 변화는 금리인데 정확히는 통화정책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에요. 결국 이게 이제 그 리빙 피어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는 비용.
사는 비용.
먹고 살만해졌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맞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장바구니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내 소득이 향후 1, 2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다는 대답이 역대 최대치로 올라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고인플레이션이 모든 경제 주체들을 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짓누르는 강도가 노동소득에서 훨씬 더 심하게 올 거예요. 노동소득은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되는 소득입니다. 내가 돈을 매월 그리고 매년 똑같이 받으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반면에 자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이랑 함께 가는 소득이에요.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상의 자본소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본소득을 수취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네. 고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그런데 이거를 부추기는 요인이 한 가지 생겨났습니다. 아. 바로 금리 인하죠.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한 횟수를 나타낸 건데
아, 지금 또 세봤구나.
맞아요. 지금 네. 구간에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어요 이미. 아. 그리고 미국이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을 했죠. 그리고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지금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을 올려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고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이 자본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K자형 경제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이 자본소득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하는 곧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 자본의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자본소득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반면에 이 아까랑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공급되면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국 법정 통화로 지급받는 노동소득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K자형 경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번 AI 사이클에서 노동소득의 종말로 올 것 같아요.
아.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거의 가치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최악의 투자는 각국 통화로 표시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그걸 예금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아.
그거는 최악의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일했으니까 사장님 돈 주세요. 어? 싫은데?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돈을 왜 줘? 내가 노동 소득의 종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미 이 흐름이 시작이 된 게 미국에서는 이미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 가계의 하위 50%가 보유한 부가 미국 전체 부의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위 1%를 보면 하위 50%가 보유한 부보다 4트릴리언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상위 1%. 아. 그리고 미국 가계 순자산이 그 올해 2분기에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할 때 7.1트릴리언이 증가를 했는데 이건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해서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하위 50%의 몫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아.
상위 1%가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1%가 이 증가분을 더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그림을 저도 한번 봤었는데요. 이거 보니까 아 이게 분홍색이 1%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분홍색이 0.1%야. 아니 나는 그래서 여기가 1%인 줄 알았는데 분홍색이 0.1%고 지금 빨간색까지 합쳐야 1%예요.
맞아요.
1%가 들고 있는 게 3분의 1이더라고요, 거의.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이 차트가 S&P 500을 금으로 나눈 차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금 가격의 상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차트를 보면 지금 거의 1970년대 수준이에요. S&P 500이 금 차트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1970년대에 금을 투자한 거랑 S&P 500에 투자한 거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적어도 아무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산이 엄청나게 녹은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를 올해에 대입을 해보면 S&P 500이 연초 대비 16% 올랐습니다. 근데 골드가 연초 대비 60%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S&P 500은 올해 거의 한 30, 40%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금에 비하면.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S&P가 굉장히 좋은 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만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통화가치 하락을 방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금리 인하와 AI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아하. 변화 때문에 이런 K자형 경제가 벌어지는 속도가 더더욱 빨라지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든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산은 어떤 형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자산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자산을 일단은 보유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그쵸.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방법들은 뭐 수많은 방법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거는 미국 주식을 할 때는 또 미국 주식만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책을 이제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 주변에도 이제 국내 주식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 주식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한 2, 3년 정도는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과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제가 느끼기에는 코인과 주식만큼이나 다른 자산입니다.
아, 네. 정말로 코인과 많이 주식만큼.
네. 문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영어 문법이랑 한국 문법이 다르듯이 미국 주식을 하는 문법이랑 국내 주식을 하는 문법이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국내 주식으로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미국 주식을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너무 비싼 수업료들을 많이 지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 책을 읽으심으로 인해서 그런 수업료나 시행착오들을 최소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의 주요 내용들도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어떻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보통 투자 서적이라고 하면 되게 투자를 잘하고 또 유명하신 저명한 투자자들이 쓰시면서 이제 이런 투자 철학을 가져라, 아니면 뭐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실수들에서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실 때 좀 지름길
알고
넘어가시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2, 3년의 과도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책을 한번 써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천사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골프 해보시면 알지만 타이거 우즈의 골프 폼이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타이거 우즈의 폼, 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해도 다리가 안 움직이고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코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연수르님이 책을 저도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연수르님이 정말 솔직하게 다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했는지.
네.
왜냐면 이거는 우리 그 일반한 평범한 사람들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수르가 지금 구루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지만 네. 지금 전문가의 길로 이제 막 진입한 이게 저자의 길로 첫 번째 책이 나온 이런 책은 정말로 정말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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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어떤 내용이냐. 네. 그래서 제가 한 꼭지만 가져와서 짧게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 3장에 있는 하나의 꼭지인데 미국 증시의 여러 가지 특징을 제가 써놨는데 이 장에다가 이 중에 하나가 미국은 대형주가 더 잘 오르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아하.
저도 미국 주식을 할 때 가장 착각을 했던 포인트가 한국 주식을 할 때는 뭐 지금이야 최근에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형주가 정말 안 오르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다 중소형주로 집중돼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 주식을 할 때 나도 중소형주를 해서
그치.
대박 주식을 찾아야겠다.
그쵸, 그쵸, 그쵸.
나도 100배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한 실수가 요거였어요. 제가 그 2021년 당시에 그 매그나이트라고 하는 종목을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이때 투자를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2017년, 18년 상장 이후부터 거의 주가가 100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근데 매그나이트라고 하는 기업이 트레이드 데스크랑 반대 진영에 있는 밸류체인에서 1등을 하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 찰았다. 이거는 100배가 갈 주식이다, 이것도. 그러면서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이때 제가 한 이쯤에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를 해서 주가가 거의 한 세 달 만에, 거의 한 한두 달 만에 한 세 배가 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맞았구나. 나도 이제
100배가 나는구나.
주식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나서 제 평단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또 한 6개월 만에 한 거기서 5분의 1 토막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총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 주가가 올랐던 거는 제가 종목을 잘 골라서나 아니면 매그나이트가 정말로 좋은 회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이때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던 장이었어요.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그쵸.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문에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던 거고 이 이후에 빠졌던 것도 매그나이트가 나쁜 종목이어서라던가 아니면 이제
뭔가 악재가 생겨서가 아니라 유동성이 빠져서 빠졌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었거든요. 많은 수업료를 내기도 했지만. 그래서 배웠던 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주 투자가 정말 어렵구나. 그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려워요.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중소형주가 85%입니다. 아하. 근데 우리가 중소형주에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이 중소형주가 M7 정도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큰 꿈을 안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85% 중에 M7 7개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난이도예요.
그러게요.
게다가 중소형주, 그런 중소형주를 찾아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찾아냈다고 가정을 해도 그거를 M7이 될 때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차트가 아마존 차트인데 아마존이 상장한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이 닷컴 버블 동안 2년 동안 1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아, 14분의 1 토막. 네.
1억을 넣었으면 7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동안 매일매일 내 자산이 녹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이때 전고점을 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마존은 지금은 명실상부한 빅테크 업체가 됐고 M7 업체가 됐지만 그 기업을 M7이 될 때까지 들고 있기 위해서는 이 지옥의 10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자산들이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그 포머를 견디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투자가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반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국은 중소형주 투자를 할 때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레포트도 써주시고 그쵸. 그리고 제가 직접 탐방을 가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미국은 이 중소형주를 할 때 정보 획득을 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어요. 중소형주들은 기업 공시를 할 때도 막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업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제가 탐방을 가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이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유동성이에요. 중소형주는 그 중소형주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유동성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작은 종목으로 10배를 먹었어요. 그러면 제 자산은 10배가 늘어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소형주를 하려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10배의 자산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면 성공할수록 이걸 반복하지 못하는 역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소형주가 어려운데 그러면 대형주는 쉽냐라고 하면 중소형주보다 훨씬 쉬워요. 엔비디아가 2020년부터 지금 거의 한 6년 지났는데 네. 한 30~40배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오르기 전에도 이미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형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천 개의 중소형주 중에 그 6년 동안 엔비디아보다 많은 종목이 많이 오른 종목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그 종목을 정확하게 피킹을 해서 내 자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 거나 아니면 이미 2022년에도 GPU 산업에서 증명된 압도적인 헤게모니를 가진 엔비디아를 사는 거랑 둘 중에 뭐가 쉽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뭔가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그쵸.
쉬운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확률이 높은 그러면 확률이 높은 투자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1974년 이후에 나스닥 100 차트랑 러셀 2000 차트를 비교한 거예요. 나스닥 100은 대형주고 러셀 2000은 중소형주입니다. 근데 이 차트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이게 맞아요. 2만 퍼센트 대 89%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나스닥 많이 올랐으니까 러셀 사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굳이 뭘 하냐. 그러니까 항상 그 좋은 투자라는 거는 그냥 익숙한 데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익숙한 데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언제나 찾지만 새로운 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될 가능성이
맞아요.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사인 해주실 때 제가 쓰는 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평범의 연속이 비범을 만든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거잖아요. 나스닥 좋은 줄 누가 모르냐? 다른 거 내놓으라고. 안 돼. 다른 거 내. 이게
좋은 게 안
된다고요. 그 안 된다고 아까 K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 숫자는 너무 격차가 커서 체감이 많이 되네요.
러셀 2000에 아마 예전에는 엔비디아도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처럼 막 수십만 퍼센트 오르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사라지는 종목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그러네요.
89%라는 건.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쉬운 투자고 확률이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중소형주를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로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의 꼭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 책 내용에는 이렇게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흔히 이제 미국 주식에 넘어오실 때 하실 수 있는 실수들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좀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서 생존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미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6가지 키워드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해주셨고 그냥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책이 굉장히 좀 두꺼워요.
맞습니다.
한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책에 집에다가 하나 꽂아놓고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연수로 김연수 작가님과 함께 미국 주식 불패 공식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